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 전집 6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임지연 읽음 독자는 동시대의 서유럽 유대인들 이야기에서 곧장 아래로 혹은 이야기 너머로 유대인 문제의 해결을 찾고 또 발견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 여성들에서는 그런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한 번도 추측해 본 적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자에게는 단정적으로 유대인 여성의 결함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들이 과거 혹은 미래로부터 정치적 격려 없이 대낮에 돌아다녀야만 했다면 마지못해 지켜볼 뿐이다. 여기서 독자는 특히 시온주의가 등장한 이후에는 유대인 문제주의의 해결 가능성들이 명백하게 정리되어 널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당면 문제의 부분에 적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침내 작가의 신체 표현법만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것이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나 때문에 감수했던 노고를 단지 그가 어쩌면 지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지금 그에게 안겨주었던 그 노고를 짐작했다. 작은 긴장감이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기는 성공했을 텐데 어쩌면 지금이라도 성공했다. 내가 정말 방어를 했는가? 나는 집 앞 여기서 완강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올라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강하게 망설였다. 노래로 나를 데려갈 손님들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었나? 1911년 8월 15일 현재 흘러간 시간, 그리고 내가 한 글자도 쓰지 않았던 시간은 나한테는 중요했었다. 그 이유는 내가 프라하, 케니히스젤, 체르노시츠에 있는 수영교실에서 몸 때문에 자신을 창피해 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지금 28세에 나는 내가 받은 교육을 얼마나 뒤늦게 만회할 것인가. 달리기 시합이라면 출발이 늦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불행이 가져오는 피해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후자야말로 계속 불분명해지면서 무한해져가는 불행에 아직 보이는 투명하고 건강한 핵심일 뿐이다. 이 불행이란 원을 돌아야만 했던 누군가를 원 안으로 몰아가는 불행이다. 그 밖에 나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복하기도 한 이런 시간에 다른 많은 것들 역시 나한테서 깨닫게 되었고 며칠 안으로 이것을 쓰려고 시도할 것이다. 1911년 8월 20일 나는 최소한의 좋은 작업을 할 만한 시간이 내게는 없다는 불행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했어야만 했을 만큼 세계의 모든 방향으로 나를 펼칠 이야기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여행이 차라리 취소되면 더 좋겠고 또 만약 글을 조금 씀으로써 긴장이 풀어진다면 내가 더 잘 파악하게 될 거라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이것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나 때문에 감수했던 노고를, 단지 그가 어쩌면 지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지금 그에게 안겨주었던 그 노고를 짐작했다. 작은 긴장감이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기는 성공했을 텐데. 어쩌면 지금이라도 성공했다. 내가 정말 방어를 했는가? 나는 집 앞에 완강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올라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강하게 망설였다. 노래로 나를 데려갈 손님들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었나? 나는 디킨스에 대해 읽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서 사람들이 먼 곳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는 철과 석탄 그리고 증기로 구성된 증기기관차에 이르기까지를 몸소 체험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것에 시간을 갖고 이야기가 와닿고 또 이야기가 그저 부딪히는 곳이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유인하는 곳 어디론가로 스스로 탄력을 받아 이야기를 따라 달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그리고 구괴자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단 한 번 믿을 수도 없다. 나는 단지 여기저기 작은 단어 하나에 살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그 단어의 변모음, 위에서 말한 부딪치다의 스투에스트에서, 외에서, 나의 쓸모없는 머리는 한순간 당황하고 만다.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가 내 물고기 같은 감정의 시작과 끝이다. 1911년 8월 24일 노천 카페에서 아는 사람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옆 테이블의 여인을 바라본다. 지금 막 온 데다 가슴이 커서 숨쉬기가 힘든 달아오른 그을려서 번쩍거리는 얼굴로 앉아있다. 그녀가 고개를 젖히자 수염 흔적이 보인다. 그녀는 아마 지금 그녀 옆에서 사파가 들어있는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을 자주 쳐다볼 때처럼 거의 그렇게 눈을 치켜올린다. 카페에서 아내 옆에서는 고작해야 신문을 읽을 뿐이고 결코 잡지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한순간 그녀는 자신의 비만함을 인식하면서 테이블에서 약간 떨어진다. 1911년 8월 26일 내일 나는 이탈리아로 떠나야만 한다. 지금 이 저녁에 아버지는 흥분으로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업에 대한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가슴에는 물에 적신 수건, 구역질, 호흡곤란, 한숨 쉬면서 서성거림.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위안을 찾고 있다. 아버지는 그래도 에너지가 항상 넘쳤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극복했었는데 이제 나는 사업이 불러온 공공은 아직 3개월이 더 지속될 것이지만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그래도 잘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신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걱정을 우리들이 떠맞지도 않고 한 번도 덜어준 적도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호의적이라 해도 거기엔 뭔가 또 아버지가 가족들을 걱정해야만 한다는 그런 비극적인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나중에는 어머니 곁에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어안는다면야. 유유상종으로 되고 있는 살이 안심시킬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가 자주 하는 하품이나 덧붙여 말하자면 역겹지 않은 것도 아닌 콧구멍 후비는 일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작은 안정을 찾고 있다. 아버지는 건강할 때면 보통은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말이다. 오틀라가 그것을 내게 확인시켜 주었다. 가여운 어머니는 내일 집주인에게 부탁하러 가려고 하신다. 1911년 9월 26일 화가 쿠비는 변비약으로 레굴린을 추천한다. 장에서 불어나 그를 전율하도록 만드는 갈아놓은 해초. 그러니까 다른 변비약이 가져오는 건강에 유해한 화학적 작용과는 차이가 있게 기계적으로 작용한다. 이 화학적 작용은 변을 단지 갈기갈기 찢어 장의 벽에 매달려 있게 할 뿐이다. 쿠비는 랑겐의 집에 머무는 함순과 함께 왔다. 그는 이유 없이 비웃고 있다. 대화하는 동안 그가 그것을 중단시켰을 것도 아니면서 그는 발을 무릎 위로 올리고 커다란 사무용 가위를 테이블에서 가져와 바지의 실밥들을 빙 둘러 잘라냈다. 세부적인 것, 예를 들면 넥타이는 어떤 식으로든 값져 보이지만 옷차림은 초라하다. 위는 예술가들의 하숙집 이야기들. 그곳에는 화가와 수의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수의학교가 있었다. 그 하숙집은 전망이 좋은 건너집의 창문들을 세놓을 정도로 방탕스러웠다. 이 구경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주 창턱에 뛰어올라 원숭이 자세로 국냄비에서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산탄총을 쏘아 풍화를 만들어내는 가짜 유적 제작자가 테이블에서 말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커피를 세 번 마셔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는 인스부르크의 박물관으로 보내질 수 있을 것이다. 쿠빈 자체는 힘이 아주 세나 약간 단순형으로 움직이는 얼굴이다. 그는 근육을 똑같이 긴장시키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일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앉아있는가, 일어서는가, 단지 양복만 입었는가, 아니면 외투를 입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늙고 크고 힘이 세게 보인다. 1911년 9월 27일, 목요일. 어제 벤첼 광장에서 아가씨 두 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래 눈길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바로 다른 아가씨는 너무 늦게 보였는데 가정적이고 푹신푹신한 앞쪽으로 넓게 갈색 주름이 지고 약간 앞이 벌어진 코트를 걸쳤고 부드러운 목과 여린 코를 가졌다. 이미 잊혀진 방식으로 손질한 머리카락은 아름다웠다. 벨베델의 언덕에는 느슨하게 바지를 걸쳐 입은 늙은 남자.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다. 내가 그를 쳐다보면 멈췄고, 내가 눈을 떼면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그를 쳐다보더라도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아가씨 의상의 소매에는 커다란 아름다운 단추가 아래쪽에 붙어있다. 미국 스타일의 장화 위로 의상 역시 흐느적거리면서 아름답게 늘어졌다. 내게는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드물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이런 주목받지 못한 단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재봉사가 이룬 것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거리로 향한 길에서 이야기하는 여인. 그녀의 강렬한 눈은 당장의 단어들에는 상관치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만족스럽게 조망하고 있었다. 아주 강해 보이는, 힘차게 반쯤 돌리는 아가씨의 목. 1911년 9월 29일. 괴테의 일기. 일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기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에 있다. 그가 만약 예를 들어 괴테의 일기에서 1797년 1월 11일 하루 종일 집에서 여러 가지 정리에 몰두하고 있다 라는 글을 읽는다면 그에게는 자신이 하루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은 결코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것이다. 괴테의 여행 관찰들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관찰들은 우편마차를 타고 행해졌고 지형이 천천히 바뀌면서 좀 더 단순하게 전개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쉽게 추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형태를 갖춘 풍경화의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차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지역은 원래 타고난 특성 속에서 손상되지 않은 채 묘사되기 때문이고 지방은 지방도로 역시 철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라냈기 때문이다. 지방도로가 철도에 대해 갖는 관계는 마치 강물이 수로에 대한 관계와 똑같고 이렇게 관찰자들에게도 역시 강제성을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가 애를 많이 쓰지 않고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순간에 포착한 관찰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특정한 인간이 곧장 눈앞에서 무한정으로 성을 내는 내면 공간에서만.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장교. 반대로 비젠하임의 남자들의 위치가 그 풍경에 더 가깝다. 그들은 푸른 양복을 걸쳤고 천으로 만든 꽃들로 장식된 하얀 조끼. 기억을 조차 인용한다. 샤프하우젠의 라인 폭포에 대해 많은 것이. 그 가운데 좀 더 큰 철자로 흥분되는 이데아라고 쓰여 있다.